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자료는요, 일단 좀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칭화대를 졸업한 90년대생 창업자가 있습니다.
아, 네. 가오지앙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엘리트 개발자가 구글 웨이모를 거쳐서 베이징 그 이장이라는 곳에 싱하이투라는 로봇 회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진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이 회사가 세워진 지딱 2년, 불과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을 달성했어요.
와, 2년 만에 거의 2조 원 가까운 가치네요. 진짜 압도적인 속도죠.
그니까요. 도대체 막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속도가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짜 이야기는요. 단순한 어떤 천재 창업자의 성공담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방대한 리포트는요. 이 1조 9천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중국 지방 정부들의 어떤 수십조 원 단위의 피 튀기는 돈의 흐름, 그리고 세계 패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실체를 파헤치는 게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면요. 이 100억 위안이라는 가치는 결국 그 창업자 개인의 천재성이나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연이 아니다.
네. 가오지앙 같은 창업자들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었던 그 무대 뒤에는요. 중국의 각 지방 정부들이 아주 치밀하게 깔아둔 거대한 그 100억 위안 클러스터 펀드라는 자본의 격자가 존재했습니다.
자본의 격자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가랑 지방 정부에 의해서 기획된 아주 거대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결과물인 셈이죠.
아, 잠깐만요. 이 상황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파헤쳐 보죠. 그 지방 정부가 수조 원의 펀드를 아예 대놓고 조성해서 로봇 기업을 키운다. 우리가 알던 그 중국 지방 정부의 수익 모델은 사실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전혀 달랐죠.
보통은 그 부동산 개발?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개발업자한테 땅 팔아서 막대한 돈 벌고 재정 채우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헝다 사태 이런 거 터지면서 완전히 얼어붙었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바로 그게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아, 원인이 부동산 붕괴에 있다.
네, 지방 정부들 입장에서는 진짜 생존 위기가 닥친 거거든요. 기존에 가장 컸던 수입원인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당장 파산을 면하려면 완전히 새롭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 수원이 절실해진 거예요.
아, 그래서 로봇을 택한 거군요.
맞습니다. 마침 또그 시진핑 지도부가 신질 생산력,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생산력을 막 국가적 기조로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각 도시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 기조에 맞춰서 유망한 로봇 스타트업들을 막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는데 사활을 걸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중국 지방 정부들은 그냥 단순한 어떤 행정기관이 아니라 약간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대한 벤처 캐피털이나 아니면 막전 세계 유망주 싹쓸이하는 거물 스포츠 에이전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네요.
와, 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딱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도시로 막 미래의 MVP가 될 스타트업 데려오려고 진짜 무자비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완전 대리전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도시들은 도대체 어떻게 덫을 놓고 어떻게 돈을 풀고 있는 건가요?
그 방식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이게 똑같이 막 100억 위안 단위의 천문학적인 펀드를 굴리더라도 각 도시마다 그 자본을 운용하는 결이나 제공하는 무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마다 전략이 다르군요.
네, 베이징, 상하이, 선전 이세 곳의 사례만 딱 비교해봐도 이들이 얼마나 각자의 강점을 영리하게 활용하는지 보이거든요. 먼저 수도인 베이징부터 볼까요? 베이징의 핵심 전략 키워드는요, 바로 인내 자본입니다.
인내 자본이요. 사실 정부 주도 사업이면 보통 당장 막 내년에 보여줄 성과 내라고 엄청 쪼아대지 않나요?
아유, 보통은 당연히 그렇죠. 일반적인 민간 벤처 캐피탈만 해도 돈 회수하려고 길어야 3년, 5년 안에 무조건 상장해라, 성과내라 막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베이징은 이 100억 위안 규모의 로봇 기금을 만들면서 펀드의 그 존속 기간을 무려 15년으로 잡았습니다.
와, 15년이요? 대박. 아니, 벤처 투자 시장에서 15년이면 진짜 보기 드문 아주 긴 호흡이네요.
맞습니다. 이 로봇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또 그걸 움직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닥부터 개발하는 게 절대 뭐 2, 3년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베이징 정부가 아주 꿰뚫고 있는 겁니다.
아, 현실을 아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자금 압박 시달려서 어디 막 설익은 제품 억지로 시장에 내놓지 말고 길게 보고 금군적인 연구에나 매진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투자 결정 방식인데요. 이들은 3표제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3표제. 표를 3개로 나눈다는 뜻인가요? 투자를 결정할 때 표가 3명한테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산업을 막 육성하려는 정부 관료 한 표, 그리고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을 보는 현장 시정 전문가 한 표, 마지막으로 재무적 안정성 평가하는 금융 전문가 한 표, 이렇게 3개 표를 나눕니다.
아, 견제 장치네요?
네, 완벽한 견제죠. 만약에 정부 관료가 야, 이 회사 우리 정책이랑 딱 맞으니까 무조건 돈 줘, 막 이렇게 우겨도요. 시장 전문가가 떡 보고 어? 이거 상용화 불가능한 기술인데요? 하고 반대하면 절대 투자가 안 들어갑니다.
오, 진짜 똑똑하네요. 정부 눈먼 돈이 막 허공에 날아가는 걸 막으려는 거군요.
네, 그렇게 까다롭게 고른 기업들을 베이징 동남쪽 그 이장이라는 지역에 싹 모아서요. 아예 한 19조 원 규모의 초거대 로봇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와, 19조 원?
처음에 말씀하신 그 가오지앙의 싱하이투도 바로 이 이주앙의 거대한 자본 격자 위에 딱 자리 잡은 거고요.
와, 베이징은 진짜 든든하고 인내심 엄청 많은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그 금융이란 상업 중심지인 상하이는 어떤가요? 상하이도 베이징한테 질 수 없잖아요. 칼을 갈았을 텐데.
상하이는 전략이 좀 다릅니다. 이른바 통합 생태계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여기는 그냥 통장에 현금만 덜렁 쥐어주고 끝. 이게 아닙니다. 로봇 기업 성장하려면 사실 돈만큼 중요한 게 인프라거든요.
아, 장비나 시설 같은 거요?
네. 중소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 수십억 원짜리 초정밀 가공 설비 아니면 그 다관절 로봇을 수천 번 넘어뜨려보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특수 환경. 이거 자기 돈으로 구축하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상하이는 시정부가 직접 이 거대한 공공 플랫폼을 통째로 다 지어놓고요. 스타트업들한테 아주 헐값에 대여해줍니다.
아, 헐값이요. 와, 약간 훈련장이랑 막 최고급 장비 다 세팅해놓고 구단주가 야, 넌 몸 많아서 운동해. 딱 이거네요.
아유,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그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대형 AI 모델 훈련시킬 때요. 최대잔 5천만 위안. 우리 돈 한 95억 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따로 또 얹어줍니다.
와, 95억을요?
네. 초기에는 지분 투자로 기초 체력 딱 키워주고 연구 단계에선 인프라 다 빌려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할 땐 보조금 줘서 리스크 덜어주고 진짜 입체적이죠?
진짜 빈틈이 없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실리콘밸리 선전은 어떤가요? 여기는 워낙 제조 인프라가 막 괴물 같은 곳이잖아요.
선전은 역시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걸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제조 생태계죠. 이른바 일시간 하드웨어 생태계입니다.
잠깐, 일시간이요? 로봇 하나 뚝딱 만드는데 설마 일시간 걸린다는 건 아니죠?
아유, 그건 아니고요. 그 선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시간 거리에 진짜 모든 부품 공장이 다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지리적인 거군요.
네, 아침에 선전 연구실에서 새로운 관절 도면 딱 그리면요. 점심 때 근처 동광 공장으로 데이터 넘어가서 바로 금속이 깎입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선전으로 다시 와서 조립까지 싹 끝나는 미친 속도전인 거죠.
와, 남들 몇 달 걸릴 걸 하루 만에.
네, 선전은 이렇게 다채널 펀드 45억 위안을 동원해서 부품 단가 낮추고 양산 능력 폭발시키는 데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각 지방정부들이 지금 막 수조 원씩 부으면서 유망주 스카우트하고 대리전 치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돈이 통제 안 된 상태로 전국구에서 너무 많이 풀리니까요. 지금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무려 15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엄청난 숫자죠.
문제는 겉모습이나 스펙이 다 거기서 거기인 북먹방 로봇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완전 끔찍한 과잉 생산이죠.
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급기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막 야, 이대로면 혁신 막힌다, 진입규칙 손보겠다 이러면서 강제 합병 시사라 경고까지 날렸잖아요.
그렇죠. NDRC가 경고를 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반론 하나 할게요. 청취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솔직히 이거 엄청난 세금 낭비고 완전 정책 실패 아닌가요? 150개나 중복 난립시킨 것도 정부고 이제 와서 거품 끄겠다고 하는 것도 정부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부수는 거 아닙니까?
아, 겉보기엔 진짜 명백한 무능, 뭐 정책 실패의 전형처럼 보이죠? 근데 이 리포트 이면을 딱 분석해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 다른가요?
이 수백 개 기업이 난립하고 과잉 생산이 일어나는 이 거품 현상이요. 시스템 오류나 버그가 아니에요. 이건 중앙정부가 철저하게 의도한 설계의 일부고요. 중국 특유의 아주 잔혹한 산업 육성 문법입니다.
의도된 설계라고요?
네. 우리는 이미 불과 몇 년 전에 아주 똑같은 플레이북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아, 똑같은 플레이북. 설마 초창기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 막 우후죽순 생겼다가 무더기로 파산했던 그 사태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4단계의 다윈적 진화 실험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윈적 진화요?
1단계는 정부가 값싼 자본 막 살포해서 수백 개 기업을 난립시킵니다. 지금 로봇 150개 쏟아진 게 딱 이 1단계의 절정이죠.
아, 일부러 판을 키운 거다.
그리고 2단계. 과잉 생산이 극에 달하면 이제 지옥 같은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마진이 싹 다 증발합니다.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되죠.
그럼 3단계에서 드디어 정부가 개입하는 건가요?
네. 3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딱 등장해서 대출 신용 조이고 품질 문턱 확 높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영세 기업들 막 강제 파산시키고 합병 유도하는 거죠.
와,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체급 안 되는 애들 죽이라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대망의 4단계. 그 수많은 시체들 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단 서너 개의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내셔널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아, BYD나 CATL처럼요?
네. 그 전기차 괴물 기업들이 다 이 잔혹한 도태 과정 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 경고는 산업 망했다가 아니라 야, 이제 3단계 넘어갈 거니까 데스매치 시작해. 이런 신호탄인 거죠.
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시스템이네요. 수조원 허공에 날아가는 거 감수하고서라도 그 불길 속에서 세계시장 씹어먹을 괴물 두세 개만 딱 건지면 국가 전체로는 이득이다.
네, 그 계산이죠.
이 150개 로봇 기업들은 이제 지옥 같은 서바이벌 게임 시작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논의 방향을 좀 더 깊은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로봇 몸통, 뭐 하드웨어 찍어내는 전쟁 얘기였는데요. 아무리 돈을 부어도 이 스타트업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병목 지점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로봇 움직이는 영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한계,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죠?
결국 이게 다 연산력 비용 문제거든요. 쇳덩어리에 불과한 로봇 육체에 막 지능을 불어넣는 기술을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VLM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VLA 모델이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 챗GPT 같은 거 익숙하시겠지만 이 로봇 모델을 훈련시키는 건요. 텍스트 체포 학습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막대한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둘 다 똑같이 데이터 먹고 자라는 AI 모델 아니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텍스트는 사실 화면상에 있는 2차원적인 글자 데이터잖아요. 근데 로봇이 세상이랑 상호작용하려면 중력이나 마찰력 같은 3차원 물리 법칙, 또 시각 센서로 들어오는 방대한 영상, 인간 행동 궤적, 심지어 그 손끝 촉각 센서의 미세한 밀리초 단위 신호까지 다 처리해야 돼요.
아, 데이터 종류가 다르네요.
네, 이걸 가상 환경에서 실제보다 막 100배 빠른 속도로 수만 번, 수십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겨우 물컵 하나 제대로 딱 집어드는 거거든요.
와, 상상이 안 가네요.
이 과정에는 당연히 엄청난 양의 그 최고급 AI GPU랑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야 뭐 자기들 클라우드 있으니까 여유롭지만 세워진 지 2, 3년 된 스타트업들은 어떨까요?
아, 듣고 보니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전 인프라로 세상에서 제일 정교한 스포츠카 만들어도요.
네.
그 차를 완벽하게 몰아야 할 천재 F1 드라이버, 즉 AI 모뎀을 훈련시킬 그 슈퍼컴퓨터 사용료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완전 기름값이 없어서 시동도 못 켜고 파산하는 셈이네요. 모델 한 번 학습에 수십억, 수백억 렌탈비 나오면 1조 원짜리 펀드 받아도 못 버티겠는데요.
아우, 감당 안 되죠. 그럼 지방정부들은 이 치명적인 기름값 문제에 어떻게 해결해주고 했나요? 아까처럼 뭐 계좌에 현금 쏴주나요? 근데 현금 주면 막 딴 데 쓸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창의적인 정책 툴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훈련권이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컴퓨팅 바우처입니다.
아, 바우처. 쿠폰 같은가요?
네. 정부가 현금 안 주고요. 자기들이 지어둔 그 국유 AI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를 무료나 진짜 헐값에 쓸수 있게 사이버 쿠폰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클라우드 쿠폰. 구체적으로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상하이 같은 경우는 연간 최대 4천만 위안, 우리 돈약 76억 원어치 연산용 바우처 주고요. 추가로 질 좋은 훈련 데이터 사라고 어료권이라는 쿠폰도 한 500만 위안 따로 챙겨줍니다.
와, 76억 원어치 쿠폰.
네, 선전이나 항저우도 비슷한데 특히 항저우는 이 바우처 풀 전체 규모가 연간 4,700억 원 단위예요. 이걸 막 잘게 쪼개서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있죠.
이거 진짜 영리하네요.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주면 몰래 인건비로 빼돌리거나 막 가짜 영수증 처리하고 도덕적 해이 생기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눈먼 돈 되기 쉽죠.
근데 쿠폰으로 주면 무조건 그 지정된 데이터 센터에서 연산하는 데만 서야 하니까 딴짓도 못 하고요. 스타트업도 그 수십억 고정 비용을 덜어내니까 생존 기간이 확 늘어나겠네요.
네, 완전히 변동비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목적이 나오죠.
이 자료를 저희가 파고들다 보니까 정부가 주는 이 바우처 제도가 단순히 그 스타트업 돕기 위한 1차원적인 선의가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하거든요. 전문가님, 이 부분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상황을 더큰 그림, 그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이랑 연결해 보면 진짜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네.
무려 380조 원을 들여서 전국에 공공 AI 데이터 센터 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규정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무슨 규정이죠?
이 데이터 센터 핵심 서버 칩의 80% 이상을 무조건 화웨이 승등 같은 자국산 칩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부가 숨통 틔워준다고 막 수십억짜리 공짜 바우처 줬는데 그 바우처 쓰러 들어간 데이터 센터 안에 전 세계 표준인 엔비디아 칩이 없는 거네요.
네. 성능 검증도 안된 중국산 화웨이 칩이 80% 깔려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 함정인데요.
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은 다 엔비디아 그 쿠다 생태계에서 코드 짜고 싶어해요. 그게 공용어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중국 스타트업들은 돈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 바우처 들고 거길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컴퓨터 쓰려면 자기들이 엔비디아 환경에서 짜놓은 그 수백만 줄의 코드를 화웨이의 캔 생태계에 맞춰서 처음부터 싹다 새로 번역하고 고쳐야 됩니다.
와, 개발자들 완전 지옥이네요. 비유하자면 막 영어로 베스트셀러 소설 다 써놨는데 너 살고 싶으면 생전 처음 배우는 낯선 언어로 눈 가리고 처음부터 다시 번역해라 이거잖아요.
아, 진짜 끔찍하죠. 그 생소한 화웨이 칩 위에서 모델 돌리다 보면 막알수 없는 컴파일 오류 쏟아지고 시스템 맨날 멈추거든요.
생산성 엄청 떨어지겠네요.
엄청 희생해야죠. 근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묵묵히 버텨야 됩니다. 사실 이게 중국 정부가 노린 진짜 가장 완벽한 제재 회피용 우회로입니다.
아, 제재 회피요?
네. 만약 정부가 화웨이에다 대놓고 수십조 보조금 살포하면 미국이 당장 막 불공정 무역이다 하면서 엄청난 제재 폭탄 투하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가만 안 두죠.
근데 이건 표면적으로 그냥 로봇 기술 개발하는 불쌍한 민간 스타트업들한테 연구용 바우처 준 거거든요. 생산자가 아니라 수요자를 지원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제재 명분 찾기가 너무 애매해집니다.
아, 스타트업 돕는다는 명분 뒤에 싹 숨어서 실제로는 그 강제적인 생태계 이전을 집행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 스타트업들이 막 울면서 오류투성이 화웨이 시스템 쓰다 보면 어떤 코드가 충돌하는지 엄청난 에러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그 피드백 루프예요. 중국 최고 천재 개발자들이 만든 복잡한 AI 모델이 화웨이 칩 위에서 계속 돌아가고 끊임없이 오류를 뿜어냅니다.
네.
그럼 화웨이 엔지니어들은 이 실제 가동 데이터 딱 받아들고 실시간으로 패치하고 칩 성능을 개선하는 거예요.
와, 미쳤다.
즉, 공짜 쿠폰 믿기 문 스타트업들이 자국산 AI 반도체 성능 올려주는 베타 테스터이자 막 거대한 트레이닝 팜 역할을 강제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국 칩 성능 끌어올리는 국가 에코시스템의 핵심 톱니바퀴죠.
와,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 첨단 산업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그들 약점이었던 반도체 생태계를 극한으로 단련시키는 훈련장을 만들어준 거네요. 이거 진짜 무서운 통찰입니다.
네, 진짜 뼈아픈 역설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로 목격한 건요, 단순한 어떤 평범한 산업 육성 기사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건 국가 단위로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하고 잔혹한 생존 게임 현장이에요. 수십조 원 무기 삼아서 수백 개 기업 일부러 난립시켜서 과잉 생산 불판을 달구고
네.
그 바우처라는 보이지 않는 목줄 캐워서 영세한 스타트업들 다 자국 반도체 훈련 도구로 써먹잖아요. 그리고 이 지옥도에서 살아남은 단 서너 명의 승자만 세계 무대에 올리려는 무시무시한 마스터 플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도 꼭 스스로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이 가혹한 다윈적 실험이 과거 그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해냈던 것처럼 또 대성공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몇 년 뒤에 150개 시체 위에서 살아남은 단 3개의 중국 로봇 챔피언이 등장할 겁니다.
와, 3개의 챔피언.
그들은 정부의 무한한 데이터 피드백으로 완벽하게 단련된 화웨이 AI 칩을 머리에 딱 꽂고 상상도 못할 저렴한 가격표를 단 채로 전 세계 공장이랑 가정으로 상륙하겠죠.
아, 과연 그날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영원할 거라고 믿는 미국 중심의 AI 독점 구도, 그 엔비디아 천하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기 어렵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일상, 산업, 직업에는 이 파도가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십조 원의 자본 격자가 만들어내를 서늘한 미래 풍경,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